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욥기 8장을 통해서 두 번째 욥에게 도전하는 친구 수하 사람 빌닷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욥기를 잘 살펴보시면 욥의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7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욥에게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한 사람 한 사람의 공격이요. 이 세상에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수 있는 솔루션이고 세상이 줄수 있는 조언, 예, 세상이 줄수 있는 위로, 이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세상에서 생각할 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그냥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적인 것입니다. 그냥 너희가 보통 이 세상에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선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는가? 의인의 받는 고난이 어떻게 설명되는가? 물론 명확하게 이것은 A는 뭐 B다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고난은 한마디로 신비죠. 신비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참 하나님의 지혜죠. 예, 서언이 길었습니다. 우리 8장 이제 두 번째 주자 수하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친구가 이제 침묵을 깨고 욥을 공격하는데 어떤 말로 공격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이 첫 번째 엘리바스의 공격을 받고 막 변론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엘리바스가 너희 자녀들 왜 죽었냐? 예? 내가 막 환상까지 보았다. 그러니 더 이상 죄 없다 하지 마라. 다너죄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격일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또 항변하는 욥을 참다 못하여서 빌닷이 또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빌닷의 이런 조언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재판을 헛되게 하시겠는가? 굽게 하시겠는가?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을 후벼파는 말인지 몰라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반드시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다. 와우, 여러분 너무 너무한 정말 이걸 조언이라고 하는지 또 위로라고 하는지 참 그죠? 이제 막 후벼파고요. 이제 위로 아닌 위로 이제 조언 들어갑니다. 예. 고난의 이유에 대한 그들만의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예.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더 정성을 보이라. 전형적인 세상의 접근 방법이죠. 무당들이 하는 말이죠. 정성을 더 보여라.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욥이 괴로워하는 게 뭡니까?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낄 게 없는데 아니 욥이 생각을 해도 거리낄 게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는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도 욥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산 그런 요백에 청결하고 정직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예,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아. 지금은 내가 정말 볼품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은 하나님이 결국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고 위로 아니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 오는 2000년도에만 해도 제 기억이 아직도 나요. 기독교 서점을 가면, 그리고 어느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신방 가면 이 말씀 하나는 어디나 꼭 걸려 있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이걸 액자로 하는 겁니까? 예, 이 말 자체는 그냥 세상에 떠도는 말이에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욥의 말을 후벼판 잘못된 위로죠. 하나님의 꾸중을 들은 말인데 그냥 그 말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액자로 해서 선물을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즘은 그 말씀을 볼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신학이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 읽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 있으면 그막 박박 밑줄을 긋고 그거를 이렇게 액자를 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지금 잘못된 적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혹은 신학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에게 할 말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할 말도 아닌 말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어려움에 빠진 자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정말 그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을 잘못 관리해서 통장에 돈이 없어요. 뭐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사치하고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위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요. 예를 들면 자녀들을 잃었어요. 갓난아기를 믿음의 가정에서 낳는데 잘 자라다가 며칠 있다가 갑자기 이유를 모르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신문에 나왔죠. 평생 선교지에서 헌신하신 가족이 프리웨이에서 차가 멈추어서는 바람에 그 갓길에 세워두고 밖에서 살펴보는데 뒤에 오는 차가 그 가족을 덮쳐서 그냥 온 그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시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요 열심히 참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일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직장이 폐쇄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으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주일 감당하시는데 예 주변에 참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운명을 달리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걸 바라볼 것인가. 철저히 빌닷은요 전통에 의지한 우리 세상적인 사고에 의지한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예, 그의 위로가 어디서 나오죠? 엘리바스의 위로는 어디서 나왔죠? 그 근거는 자기의 계시에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빌닷은 예, 지금까지 전통,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법 거기를 통해서 볼 때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청결하게 해라. 6절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귀뜸으로 흘렸어요.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친구들아. 그런데 또 나오는 거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발을 뒤집어 볼게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은 내가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자녀들이 한날에 죽게 된 것은 그 자녀들이 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주 전형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욥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의 위로와 그의 모순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가운데서 욥은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욥이 이제 9장의 말을 하는데, 자, 아까 우리 빌닷의 논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이 하는 일을 보고 이런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장에 가서 욥이 대답하기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들은 이런 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물론 욥이 의롭지만요, 우리가 노력하는 해도 어찌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로마서의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인식을 욥이 제대로 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길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라. 예. 쭉, 예,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신 그 기둥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능력을 뛰어나신 분이다. 뛰어넘는 분이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 도다.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신을 만드셨으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오묘한 것들, 우주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또 움직이시는 분이다.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랴. 예, 하나님이 무엇을 빼앗가셔도 우리가 때로는 영문을 모를 수가 있는 것이다. 욥의 믿음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라합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괴물과도 같은 몬스터 같은 존재입니다. 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굴복시키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두려운 생물들도 그 무시무시한 존재들도 다 굴복하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면서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내가 심지어 가령, 예, 여기 귀한 말이 나오죠.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예.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요, 혹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게 내 음성 때문이라고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과 크심 속에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이 알고 당신이 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닐 것이다. 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다. 핵심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욥기가 어떻게 시작됐죠?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당신을 까닭 없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십시오. 그런데 여기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욥기에 몇 번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욥의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까닭 없이 내 상처를 치기도 하시, 내 상처를 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기껏 한다는 게 자업자득, 인과응복,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은 악을 징벌한다.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그게 등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형통하냐? 이게 구약 내내 흐르는 약속이죠. 신명기에 흐르는 약속이죠. 의인은 이런 복을 받는다. 악인은 이런 벌을 받는다. 이게 등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의인을 복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지만 때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경전들도 특히나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만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의 경전들은 이 당시 그리고 우리 전통들, 여기서 말하는 전통들은 뭡니까? 연결 짓는 거예요. 자꾸 이해해 보려고 연결 짓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있어, 이유가 있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행을 하고 그리고 더 정성을 보여.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이퀄 이 세상의 모든 잘 되는 것, 그게 등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를 깔고 우리는 너무 잘못 들어왔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없어져. 아니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이 신비라는 것. 인과응보, 자업자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팬데믹 상황, 한 번 더 경험해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갑자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성실하고 참 믿음 지키며 살았는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진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예, 자기 잘못으로 죄를 받는 걸 뭐 위로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이런 분들이 아픔을 당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 자녀를 잃었는데 오늘 이 사람처럼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10명 더 주실 거야. 나중에 더 주실 거야. 위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 분이다.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게 고난이고 고난은 신비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우리 욥 아저씨가 이렇게 항변해 주심으로 또 친구의 공격에 그래 내가 뭐 죄가 있나 봐, 그래 내가 뭐 잘못했나 봐 하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무슨 죄를 지었지. 아니요, 인정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길을 열어주신,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라 나와 변론하자. 주님은요 변론을 죄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원망이 죄고 불평이 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러 가는 것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이사야 곳곳에서 나와 변론하자는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도 좋은 위로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 사용하신다. 까닭 없이 의인에게도, 믿음 좋은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간증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 중에 제게 참 장문에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어제는 이제 자살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이분께서 이 가정을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이제 출석하시는 가운데 소식이 뜸하셨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아픔들을 장문의 나눔을 나눠주셨어요. 저희 쉽게 어떻게 대답할 수조차 없는 글이죠.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런 글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실 때 저는 우리 성도님과 그냥 표면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어떤 일체감을 느낍니다. 예. 깊은 관계를 느껴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변론하러 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일어난 관계가 아닐까. 하나님,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잘 지내지? 잘 지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니, 근데 아버지,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다 답을 해주실 수는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깊어지는 것일까? 얼마나 더 실질적인 관계가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의 고난의 신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 아저씨가 이렇게 변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좀 길었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인용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 신비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갑자기 배우자를 잃거나 갑자기 부모님을 잃거나 또한 자녀를 잃거나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변론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대하지 못했던 병에 걸리거나 또 직장에서 사직하게 되거나 또 비즈니스를 닫게 되거나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무릎 꿇고 쓰러지게 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친구들처럼 혹여 누구의 마음을 후벼파진 않았는가, 정죄하지 않았는가 회개합니다. 주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님 욥의 마음을 이해하는 위로자들이 되어 그들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정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갑니다. 때로는 변론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깊은 계시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계시와 위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